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헷 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요로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절전역에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사무엘하 11장 뒷부분 다윗이 바세바 사건 이후에 요압으로부터 그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우리아를 자기 집으로 가게 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큰 1번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먼저 복습해 봅시다. A번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여기는 사람은 자신의 바른 자리를 지킨다. 자신의 바른 자리를 지킨다. 다윗의 밧세바 사건의 출발은 그가 전장에 있어야 하는데 왕궁에 있었기 때문이지 않았습니까? 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 아담아 네 무슨 짓 했니? 라고 묻지 않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출발은 피조물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창조주의 자리를 넘본 것입니다. 기차는 철길 위에서만 자유가 있습니다. 그 철길을 따라서 어디든지 갈 수 있지만 만약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것이 문자 그대로 탈선입니다. 기차가 탈선하면 많은 사람이 다칩니다. 배도 바다 위를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 같아도 배는 해로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만약 배가 그 해로를 벗어나면 암초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암초에 배가 부딪히면 배는 이내 침몰하게 됩니다. 또한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넓은 하늘을 마음대로 날아가는 것 같지만 항공기는 항로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항공기가 계기판의 인도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날아다니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그 어떤 사고보다도 그 규모가 크고 치명적입니다. 사람에게도 자유가 있지만 자신이 지켜야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면 자기 스스로 자유롭게 그 자리를 고수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사고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면 그 다음에는 그 자리가 그 사람을 지켜줍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전장에 있었다면 이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왕이 본을 보여야 할 때 본을 보이지 않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비번,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여기는 사람은 강한 힘이 있을 때에 더욱 조심한다. 강한 힘이 있을 때에 더욱 조심한다. 다윗은 명실공히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전에도 사실 그 이후에도 거의 모든 왕이 누리지 못한 것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지만 지금 작은 제국의 왕좌에 앉아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다윗에게 절대 권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절대 권력은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유한에다가 절대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절대 권력은 언제나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몫입니다. 다윗의 밧세바 사건을 오늘날의 용어로 표현하면 위력에 의한 간음입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다면 그 힘이 어떤 종류의 것이든지 휘두르고 군림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섬기고 사람들을 세워주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있는 그 힘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여기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4번,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여기는 사람은 죄의 무서움을 안다. 죄의 무서움을 안다. 다윗이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뭐 충분히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길을 가다가 우리가 얘기치 않은 어떤 뭐 특이한 상황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냥 틀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거기에 고착되고 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다윗이 그냥 왕궁으로 들어와서 다른 일을 했더라면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죄의 힘은 아주 작게 보여도 실제 힘은 굉장히 굉장히 강합니다. 아무리 작은 죄도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작아 보일 때 그 끊어내지 못하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는 그 죄가 그 사람을 통제합니다. 흔히 뭐 그 술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처음엔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엔 술이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 예, 사람이 술을 먹을 때 자기가 통제할 수 있을 때 끊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때 끊지 못하게 되면 술이 그 사람을 끊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예, 그것이 중독이고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죄가 어떻게 커져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2번 시편 18편 1절 2절과 시편 119편 10절 11절을 암송해 봅시다. 먼저 우리 시편 18편 1절 2절 우리 찬찬히 한번 읊조려 가며 암송해 볼까요? 예, 나의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예, 이제 시편 119편 10절 11절 내가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예,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의지가 우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예,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심한 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우리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예,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의지,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말씀에 던지는 것이 진정으로 자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 다윗이 이 밧세바 사건을 일으키고 다윗은 참회하는 방법보다 없는 일처럼 꾸미고 지금 완전 범죄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14절에서 21절은 제가 눈 가리고 아웅하기, 예,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없는데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미 일이 커져서 감추어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마치 감추어질 수 있는 것처럼 지금 행동합니다. A번 다윗은 계속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우리아를 어떻게 했습니까?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예,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요압을 통해서 보냈습니다. 다윗은 지금 우리아에게 술까지 먹여서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략을 꾸며서 우리아를 전쟁을 통해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정말 이럴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예, 인간이 이럴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장에서 살폈듯이 그 암몬왕 나하스의 장례식 때 그 장례 조문단을 다윗이 파견했는데, 예, 그 아들이 그 조문단에 그 수염을 절반만 자르고 또 옷을 중동 벌기까지 자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굉장히 수치심을 자기의 신하가 당하게 되자 그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가 수염이 다 자라고 나면 오라고 할 정도로 다윗이 사람을 배려하였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예, 이처럼 사람은 이중적입니다. 아니, 삼중적입니다. 아니, 다중인격적입니다. 가끔 영화에 보면 다중인격자들이 이렇게 나오는 영화들이 있는데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가끔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놀랄 때 있지 않습니까? 아, 내가 이런 인간이었단 말인가? 나한테 이런 면들이 있었나?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해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 또 우리가 굉장히 신뢰한다고 하는 사람의 어떤 모습에 다른 사람의 왈고왈부할 때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사람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예, 어떤 사람이 만약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저를 향해서 저 정한주 목사 굉장히 잘 알아요. 아주 많이 알아요. 그거 하는 거 제가 일거수일투족 다 알아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마 겉으로는 아, 네, 저 많이 아시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지만 속으로는 아마 구라 그럴 거예요. 예, 좀 모르실 거예요. 예, 우리가 자기 배우자 다 합니까? 자기 부모 다 합니까? 자기 자녀 다 합니까? 모릅니다. 같이 사는 그런 가족도 다 모르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당시 편지는 그 주로 말로 보냈고 그게 제일 일반적이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편지는 그 도자기 조각, 도자기 파편에다가 이렇게 써서 보냈었다고 합니다. 그게 이때로부터 한참 더 뒤에 그 바빌론 그 포로기까지는 이렇게 도자기에 써서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 말로 보내는 것은 더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 도자기 파편이 그 헬라 말로 그 오스트라콘인데 그 제 기억이 정확하면 제 고등학교 다닐 때 세계사 시간에 그 도편 추방법이라는 단어를 배운 기억이 있습니다. 도편 추방법은 그 고대 그 아테네 민주 정치에서 시민들이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참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참주는 그 정당한 방법을 통하지 않고 통치자가 되려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참주라고 부르는데 투표를 해서 그 사람이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판결이 되면 그 사람을 해외로 보내서 10년 있다가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주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투표를 할 때 도자기 조각에다가 이제 그 자기가 OX를 써서 그렇게 투표를 했다고 해서 그 도편 추방법이라고 불렀습니다. 예, 그 도자기 조각이 오스트라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 당시에 편지를 보내면 도자기 조각에 보냈는데 아마 도편 추방법에 나오는 그 도자기 조각보다는 좀 큰 거겠죠. 큰 도자기 조각에다가 이제 글을 써서 이렇게 보내곤 했습니다. 왜 도자기 조각에 주로 많이 썼느냐 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제 파피루스나 양피지를 써야 되는데 그 가격이 굉장히 비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그 내용은 양피지 같은 데 써서 그걸 돌돌 말아서 그 진흙으로 봉을 밀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진흙은 깨뜨리면 다시 이제 밀봉을 할 수가 없으니까 보지 못하게 아마 다윗이 지금 요압에게 편지를 보낼 때 그 도자기 파편에는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요압이 금방 우리아가 금방 다 봤겠죠. 그 파피루스 종이나 아니면 그 양피지에다가 이제 쓰고 말아서 도자기 그 진흙으로 봉인을 했을 것입니다. 그 우리아는 그 편지를 보고 좀 의아하게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기껏해야 지금 자기를 불러서 지금 전세가 어떻게 됐느냐, 뭐 군인들 잘 있느냐 그런 거 묻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런 내용을 담아서 이제 편지를 보내는 것은 전쟁 잘해라, 뭐 사상자가 덜 나게 하라, 뭐 꼭 승리하고 오라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런 내용을 지금 밀봉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는 그 우리아를 죽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계략을 써서 그것을 지금 그 우리아가 들고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아는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를 자기가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형 집행 영장을 자신이 들고 가는 것과 같은 지금 형국입니다. 2번 다윗은 요압에게 보낸 우리아를 죽이는 계략은 무엇이었습니까?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예, 우리아만 앞장 세워서 예, 죽는 방법을 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계략은 우리아를 적들의 손에 죽게 하는 것과 또 그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우리아 한 사람만 되게 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죽이지 말고. 그러니까 다윗은 좀 흔한 말로 속된 말로 하면 예,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고 다른 사람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이때 다윗의 잔머리가 한 9단쯤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죽음이 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전사의 형태를 띠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계략을 아무리 치밀하게 꾸며도 다윗은 알죠? 또 요압도 알죠? 그러면 비밀이 될 수 없는 겁니다. 3번 요압은 다윗의 말대로 우리아를 최전방에 두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서는 누가 죽었습니까?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헷 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예, 우리아와 다윗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지금 우리가 11장 1절에 보면은 그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그 암몬의 수도 라빠를 이렇게 지금 에워싸고 예, 포위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 이 당시는 그 어떤 성을 점령할 때 그 성을 포위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뭐 전략 전술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만 왔다 갔다 하고 외부에서 물건 들여오지 못하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항복을 하는 거예요. 예, 주전 586년에 그 남유다가 멸망할 때 예루살렘이 그렇게 몇 년 동안 포위되어서 망했습니다. 또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그 70년에 그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멸망을 했는데 그 63년부터 한 7년 정도를 또 예루살렘이 포위당해 있었습니다. 그게 일반적이에요. 그게 시간은 좀 오래 걸리지만 확실하게 점령하는 방법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안에 있는 그 식량들은 고갈되기 때문에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면 되는데 지금 요압이 우리아랑 일부의 그 군인들을 그 성 가까이로 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나와서 이렇게 싸우는데 갑자기 군인들을 몇 사람만 두고 다 그냥 퇴각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랑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데 다윗은 지금 원래 편지를 보낼 때 우리아만 죽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아만 죽은 것이 아니라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 부하가 좀 더 정확한 번역은 종인데요. 종은 그 가장 아끼는 최측근 용사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아 장군 죽고 다윗 왕이 아끼는 장군 몇 사람이 함께 죽은 것입니다. 요압이 표면적으로는 다윗의 명령을 수행했지만 그대로 100%는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 일부의 군대가 그 암몬 성 문 앞쪽으로 쭉 밀려갔다가 우리 한 사람만 어떻게 두고 쭉 다 오라고 그러면 누가 봐도 그것은 잘못된 전술이고 저것은 우리 아를 죽게 하려는 계략이라는 것이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최종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요압인데 요압이 굉장히 공경에 빠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 요압은 자기는 모르는 척하고 그게 그냥 어떤 전쟁을 치르다가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여러 병사를, 여러 군인들을 함께 죽인 거예요. 2번, 요압은 우리아가 죽은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18절 볼까요?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예,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사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보고했다. 지금까지는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어떤 명령을 수행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왕궁 옥상을 건너다가 웬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을 보내어서 누구인지 확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라고 들으니까 또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자 데려오게 그 했습니다. 또 그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아를 자기한테 보내라고 했습니다. 또 지금 우리아를 통해서 그 우리아를 죽이라고 또 우리아를 보낸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바뀌어서 요압이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권력의 흐름이 바뀌는 거죠. 네, 아무리 자신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범죄는 지배자와 피지배자 또 가해자와 피해자의 힘을 뒤바꾸어 놓습니다. 예, 그 다윗이 밧세바를 이렇게 그의 완력으로 데리고 왔는데 예, 밧세바가 임신하니까 밧세바가 사람 보내잖아요. 임신했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꼼짝 못해요. 지금 그 요압이 사람을 보내어서 있었던 일을 지금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꼼짝 못해요, 이제는. 예, 죄를 지으면 아래 사람한테 꼼짝 못합니다. 우리가 바른 삶, 또 바른 걸음을 걷는 것이 때로는 미련하게 보이고요. 또 덜 누리고 사는 것 처럼 보이고 그렇지만 예 그것이 인생길과 믿음의 길에 굉장한 힘이 됩니다. 굉장한 힘. 우리가 바른 삶, 바른 걸음을 걸어서 그것으로 교만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른 삶, 바른 걸음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2번, 요압은 전령이 다윗 왕에게 전과에 대해서 보고할 때 혹 노하여 아비멜렉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무엇에 맞아 죽었습니까? 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베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예,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죽었습니다. 맞아서. 거기에 나와 있는 여룹베셋은 그 기드온의 별명인데 기드온의 원래 별명은 여룹바알이었습니다. 한번 사사기의 내용이 기억이 나시면 떠올려보면 될 것입니다.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리고 거기에 있던 그 아세라 그 상의 나무로 만든 아세라 상을 이렇게 찍어서 땔감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마을, 오브라 마을에 있던 사람들이 경악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에 이런 바알의 제단이 있고 아세라 상이 있는 것이 더 경악스러운 일인데 하여튼 그것을 무너뜨렸다고 그 마을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드온의 아버지가 바알이 신인데 신이라면 이렇게 한 우리 아들 가만두지 않지 않겠냐. 한번 가만히 있어보자. 바알이 죽이면 우리 아들 죽을 거다라고 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여룹바알은 바알과 쟁론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바알은 또 이방 신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여룹베셋으로 후에 바꾼 것 같습니다. 그 여룹베셋은 수치스럽게 논쟁하는 자입니다. 그 기도원이 굉장히 훌륭한 사사이기는 한데 기도원에게는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고요. 그에게 아들만 7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비멜렉은 첩이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아버지 기도온이 죽은 후에 자기 이복 형제죠. 그 70명을 죽이고 통치권을 장악했습니다. 다윗이 이 예화를 인용한다면 그 성벽에 접근하는 것이 군사적으로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일 거라는 거예요. 예, 그 고대에는 이제 그 성을 지키는 게 싸움의 중요한 부분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성을 무너뜨리려면은 그 뭐 지금처럼 대포가 있는 곳은 아니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감싸고 기다리든지 포위하고 아니면 그 성 높이에 그 토성을 만들어서 이렇게 갖다 붙여서 이렇게 넘어가는 방법을 썼는데 만약 거기를 사다리를 두고 기어 올라가려고 하면 위에서 뜨거운 물을 붓기도 하고 기름을 붓기도 하고 돌을 날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공격하는 쪽에 피해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공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비멜렉이 그렇게 성 밑에 있다가 맷돌 위짝에 맞아 죽었거든요. 이제 그 이야기를 혹시 이제 꺼낼지 모른다고 지금 요압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이 이야기는 또한 굉장한 복선과 같습니다. 그렇게 권력자가 여인에 의해서 그것도 여인이 무슨 칼을 쓴 것도 아니고 활을 쏜 것도 아니고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맞아 죽을 수 있듯이 다윗의 권력이 여인, 예, 바세바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F번, 요압은 전령에게 전과를 보고할 때 다윗 왕이 화를 내신다면 결정적으로 어떤 말을 전해주라고 했습니까? 우리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며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느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예,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예, 그렇게 작전을 썼다고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라고 화를 내면 한마디 예, 우리아 장군도 죽었습니다. 그 말만 하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 왕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그 여러 장군들이 그 전쟁을 하다가 죽었습니다라고 이제 보고를 할 때 다윗이 자기 아끼는 장군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갑자기 화를 굉장히 막 내다가 그 전령이 그런데 우리아 장군도 죽었습니다 하면 갑자기 잠잠해지면 듣던 사람들이 굉장히 놀랄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일이 무슨 스토리가 있나 보다 생각을 하게 될 것을 지금 요압이 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아가 죽었다는 것은 다른 병사도 죽었다는 것이고 그 책임은 표면적으로는 그 작전을 잘못 수행한 요압에게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다윗에게 있는 것을 지금 정확하게 집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요압은 다윗의 문제, 다윗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4번 22절에서 27절 예,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예, 가릴 수 없는데 지금 가리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A번 전령이 다윗 왕에게 보고하기를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 군대를 성문 안으로 밀어넣기 위해서 성문 가까이까지 가야 했던 이유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22절 23절 볼까요?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하래요.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예, 우세한 암몬 군대가 선제 공격했기 때문에 우세한 암몬 군대가 선제 공격하였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는 아까 앞에 우리 그 11장 1절에서 봤듯이 암몬이 그 우세하지 않아요. 예, 그들은 지금 이렇게 갇혀 있어요, 성 안에. 예, 그 성을 이스라엘 군대가 그 랍발에 에워싸고 있는데, 그 전령은 다윗의 분노를 일으키지 않도록 굉장히 지금 조심해서, 예, 합리적으로 얘기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그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그 사울왕이 죽은 이야기를 전했던 전령 죽었잖아요. 또 그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의 죽음을 알린 사람도 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아랑 여러 장군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지금 알리러 갔기 때문에 이 전령은 자기도 죽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아까 고대의 편지는 주로 사람의 을 통해서 이제 구두로 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그러면 그 전령은 그 발신자의 의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간 변경하고 수정하는 일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예, 어떻게 토시까지 다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굉장히 실감나게 상대가 듣기 좋도록 얘기를 해주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령은 그 약간 각색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지금 좀 많이 그 도를 넘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B번 우리아의 죽음에 대해서 들은 다윗은 요압이 보낸 사자에게 이번 일로 걱정하지 말고 애를 써서 성을 함락시키라며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25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예,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예, 예, 한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다. 그런 얘기죠. 다윗은 자신의 모든 행위에 면책특권이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 우리아와 여러 장군들이 죽은 것이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이 일어난 일인데 그 책임이 마치 칼에 있는 것처럼 무기에게 있는 것처럼 전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철면피하죠. 예, 다윗이 시인 아닙니까? 시인이라서 진짜 말도 잘합니다. 예, 수염을 뜯겼던 신하들을 배려했던 다윗이 예,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아무런 가책이 없습니다. 다윗이 이전에도 또 이 이후에도 완벽했던 거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실수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아히멜렉에게 갔을 때 자기가 도망왔으면서도 마치 그 사울왕으로부터 임무를 띄고 온 것처럼 거짓말 했고요. 예, 그 나발 죽이겠다고 성급하게 맹세도 했고요. 또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 사울왕을 피해 가드에서 16개월 동안 망명생활 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이런 것들 다 사실 다윗의 실수고 잘못한 것이죠. 또 이 이후에도 그 아들 압살롬 제대로 징계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뭐 쿠데타까지 당했고, 예, 나중에 그 시바와 므비보셋의 이 재산 정리를 또 잘못해 주기도 합니다. 또 마지막에 가면 그 인구조사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여튼 했다가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하는 일을 겪습니다. 예, 이 모든 것과 이 바세바 사건은 비유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답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그냥 뭐 넘어가 줄 수 있는데, 예, 이것은 넘어갈 수가 없는 부분인 거예요. 예. 세 번, 우리아의 장례식이 끝난 후 다윗은 바세바를 어떻게 했습니까? 27절 볼까요?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예, 데려와서 결혼하고 아들을 낳았답니다. 다윗이 유부녀였던 사람과 결혼한 것이 이제 아비가일에 이어서 두 번째죠. 예, 아비가일은 그래도 남편이 죽은 뒤에 데려왔죠. 예, 그런데 이 바세바는 남편 죽이고 데려왔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지금 자신의 잘못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종결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윗과 그 집안의 비극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 바세바의 모습은 굉장히 담담하게, 예, 그려집니다. 바세바도 사실 그렇게 훌륭하게 솔직하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디번, 지금까지의 다윗 왕이 행한 일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하였습니까? 27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예, 악하였답니다. 그, 예, 바세바가 그 남편이 죽음에 소리내어 울었다고 26절에 돼 있는데 아마 그 당시 그 장례식이 일주일 정도 진행이 되었으니까 아마 그 정도 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세바라고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족보에 그 여인의 이름 네 명 나오는 거 아시죠? 예. 제일 먼저 예, 그 다말이 나오죠. 예. 그다음 룻이 나오고 그 네 번째는 마리아고 세 번째가 누굽니까? 모르십니까? 모른 척하고 계신 거죠? 예, 바세바인데 다른 이 세 사람은 이름을 다 얘기하는데 바세바는 바세바라고 하지 않고요. 예,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도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아무튼 듭니다. 예, 그 바세바가 다윗의 아내가 되었는데 다윗이 저지른 일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처음에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는데 혹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이제 12장에 가면 그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잖아요. 그때는 아마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튼 예, 이렇게 해서 다윗의 범죄는 모두 덮이는 것처럼 예, 보였을 것이고 예, 이제 다윗이 결혼했으니까 이제 그 바세바가 임신한 아기도 이제 자기 아기로 그냥 받아들이면 이제 모든 것이 정리가 되는데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는데 지금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죄는 죄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합리화하게 만듭니다. 5번 결론,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봅시다. 갑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여기는 사람은 죄의 수평 확대와 수직 심화를 깊이 인식한다. 좀 어렵죠? 죄의 수평 확대와 수직 심화를 깊이 인식한다. 즉 죄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넓어지고 또 그 죄가 점점 더 깊어진다는 겁니다. 예, 죄는 꼭 생물과 같아서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다윗은 가늠보다도 더 심한 지금 살인교사까지 그 했습니다. 다윗의 범죄는 요압도 지금 공범으로 만들었죠. 사실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 그 우리아 장군만 죽은 거 아니잖아요. 함께 죽은 뭐 장군들 또 군인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여튼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그냥 갔다가 우연히 죽은 거 아닙니다. 요압이 작전을 짜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로 명령을 내렸을 거고 그때 그 일부는 그냥 그 사람 두고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그 돌아온 사람 가운데는 요압의 명령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 우리아 장군을 비롯해서 몇몇 장군이 최전방에서 이렇게 이렇게 할 때 너네들은 무조건 퇴근해라. 명령이다.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이유를 알았든 알지 못했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이 사람들을 죽이는데 공범이 된 거예요. 앞에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혼자 먹고 끝나지 않고요. 그 남편에게도 주었어요. 이처럼 죄는 점점 더 확대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대된다고 해도 죄가 옅어지지 않습니다. 더 두꺼워지고요. 더 깊어집니다. 물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책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예, 회개와 용서를 구함이 죄가 확대되는 것을 막아주고 깊어지는 것을 멈추게 해줍니다. 4번,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여기는 사람은 사람들, 특히 가족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 사람들, 특히 가족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 그 사무엘 상하를 쭉 천천히 읽어보면 다윗의 가장 큰 약점은 가정에서 깊은 만족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또 이렇게 어른이 되고 나서도 가정에서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사울왕을 이어서 차기 왕으로 세울 사람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왔는데 아버지 이새가 그 아들 8명 중에서 7명은 부르고 막내 다윗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생각해도 혹시 7명은 될지 몰라도 막내는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막내는 그런 깜이 아니라는 거죠. 골리앗과 싸우는 전쟁에서 이새의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당시 군인은 다 자급자족이에요. 예, 그럼 이제 먹을 양식을 군량미를 이제 갖다 줘야 되는데 정말 이해 안 되는 것은 첫째, 둘째, 셋째가 나갔으면 심부름 몇째가 가야 되나요? 넷째나 다섯째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새는 8째 막내를 보냈습니다.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가서 이거 꼭 전하고 형들이 살아있는지 증표를 받아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 이새에게는 첫째, 둘째, 셋째는 중요하고 막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양식을 가져다 주러 갔는데 그럼 형들의 반응은 정말 고맙다. 니네가 정말 이 위험한 데까지 왔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야단치지 않습니까, 형들이. 예, 특히 큰 형이 너 양 몇 마리 누구한테 맡겨두고 왔느냐고.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예, 성경에 실제로 다윗의 부모가 다윗을 버린 일은 없지만 다윗은 그런 심정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우리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람인가. 예. 결혼 생활도 좋지 못했습니다. 예, 첫 결혼이 미갈과의 결혼이지 않습니까? 좀 약간 정략적이죠. 예, 미갈과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또 아버지 그 미갈의 아버지 사울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미갈을 그 발디 또는 발디엘에게 이렇게 줘버렸습니다. 나중에 또 데리고 왔죠. 예, 그랬으니 무슨 애정이 있겠습니까?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 기뻐서 춤추니까 예, 그 창문으로 바라보고 비웃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동침하지 않았답니다. 그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그 아비가일의 굉장히 지혜로운 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그런데 그 이후에 아비가일은 있죠. 성경에 이름만 나오고 뭐 했는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마 다윗과 그렇게 친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외롭고 정말 사람들에게 특히 가족들에게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본 거 사실이에요. 예, 하나님만 나의 목자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사실인데 예, 그 이따금씩 그 속에 있는 그 공허함이 예,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예, 바세바 사건을 잊게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사람들과의 친밀함, 특히 가족과의 친밀함은 삶과 믿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예, 지금 내가 가정을 이루고 있다면 그 가족들과 정말 친밀하게 지내야 됩니다. 서로서로가 가족들에게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하고요. 예, 장차 결혼을 할 생각이고 또 그렇게 가정을 꾸려가는 사람들은 그런 결심들을 해야 합니다. 혹 뭐 가정을 꾸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게 하신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분들에게는 가족들이죠. 예, 그런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건강해지면 그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저는 건강한 인간관계, 건강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저는 사회의 가장 큰 기여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여기는 사람은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한다.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한다. 다윗이 본래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하잖아요. 하나님께 늘 묻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11장에서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앞에는 한 번도 안 나오고요. 제일 마지막 줄에 예. 이것이 여호와 보기에 악했다. 딱 한마디 나옵니다. 딱 한마디. 그러니까 이 그 바세바 사건, 그 우리아를 죽이는 이 사건 속에 다윗은 전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예.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을 벌이게 되는 거죠. 예. 다윗이 이전에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그가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예.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있지 않게 되니까 예,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물론 나 혼자 있을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그 신독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삼가할 신자의 홀로독. 혼자 있을 때도 삼가하는 마음. 어떻게 하면 삼가할 수 있는가? 그 신독의 신자, 삼가할 신자가 신방변의 참진자거든요. 마음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보다 더 좋은 삼가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속에 말씀을 두지 않으면 우리 삼가할 수 없어요. 우린 다 죄인이거든요. 비번, 오늘 배운 것을 지난주 설교의 관점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다윗에게 바세바 사건은 그의 삶과 믿음, 가정을 허무는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낮잠을 자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니는 일, 정말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이전에도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 중동은 낮에는 자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이 그의 인생을 또 그의 믿음을 한없이 추락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예,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새롭게 하는 터닝포인트가 있는 반면 우리의 삶과 믿음을 허물고 악취가 나게 하는 터닝포인트도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그 새들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거 자기 책임 아닙니다. 지나가다가 새가 이렇게 그 뭐 머리 위에 그 배설물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씻으면 됩니다. 그거는 자기 책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위에 둥지 틀고 알을 까고 하는 것은 자기 책임입니다. 예. 그 둥지를 틀기 위해서 그 지푸라기 하나 머리에 갖다 놓는 것이 예, 허물어지는 터닝포인트가 되는 거죠. 예, 우리의 매 순간순간이 자신을 허물어 떨이는 터닝포인트가 아니라 모세의 떨기나무 와 삭개오의 돌 무화과나무처럼 자신을 새롭게 하고 세우는 터닝포인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다음 주 암송 구절은 예,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우리가 자유롭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실지 벌을 주실지 하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게는 있어서는 안 될, 없어서는 정말 좋았을 죄를 저지르고도 회개하기보다 무슨 일을 벌였는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다윗이 이런 정도라면 우리도 다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바라옵나니 다윗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를 비추어주는 거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고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모습에서 살폈듯이 죄는 가만히 있지 않고 그 넓이를 점점 확대해가며 그 깊이를 더 심어해가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 또 허물이 그렇게 퍼져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바라옵나니 작은 죄도 멀리하게 하시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듯이 죄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대상임을 잘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게 하신 사람들, 특히 가족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고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지만 온 세상이 우리를 위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관에 빠져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 내 감정을 충족시켜 주는 것만 따라갈 수밖에 없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과 더불어 있음을 잘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4,100만 명이 넘는 확진자와 113만 명이 넘는 사망자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팬데믹의 상태이지만 2차 대유행이 올까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바라옵나니 저희들은 코로나19가 잦아들고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바라보고 두려워하기보다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년 코로나19로 사망하는 사람만큼이나 교통사고로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며 코로나19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기아로 사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목적 삼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구역장, 권찰, 구역 식구들에게 은총 베풀어 주셔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나누는 성경 공부가 날마다 더욱 풍성해지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재미있게 하시며 구역 식구들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죄는 수평 확대성과 수직심화성을 갖고 있음을 기억하고 함께하신 사람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감으로 자신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터닝포인트로 갖고 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비대면 구역 모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깊고 넓은 은혜를 경험하는 각 구역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